지난주간 백악관이 감동준 뉴스 둘이 있었죠. 하나는 아시안 혐오 범죄 처벌 신고 법안이 서명되었고 대통령에 의해서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8군 특수정찰대 육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이 사람을 메달 오브 아너 그러니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했죠. 감동의 포인트는 어떤 선언이나 닥트린, 법률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도그마가 아닌 드라마, 세리머니, 박수치는 데서 허그하는 데서 공유하는 기쁨에서 나눔과 격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하나님의 경륜 혹은 목적 같은 교리도 있고 닥트린도 있고 도그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찬송 혹은 찬양, 송영이라고도 하지요. 노래와 시편과 시와 읊조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림 언어로서 헌옷을 벗고 새옷을 입기 같은 말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에 2주 전부터 에베소서 합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 후반부 4장, 5장, 6장은 My story, 나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His story를 들려주고, My story를 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깔끔하더군요. 에베소서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된 작품이라면 작품도 드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웃 공터에서 놀면서 자랐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빈트에서 건축자재 모래를 트럭이 와서 덤프하고 가죠. 강에서 퍼온 모래이기 때문에 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두꺼비 집 짓기 놀이를 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비는 평상시에 뱀을 보면, 독사를 보면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을 갖게 되면 도리어 독사를 찾아가서 독을 내뿜으면서 싸운다고 해요. 결국 독사에게 잡아먹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두꺼비는 독사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남겨둔 독을 독사에게 쏘아서 죽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두꺼비 뱃속의 알들은 엄마 두꺼비하고 그 독사를 먹이로 하여 새끼 두꺼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두꺼비 집 짓기 놀이를 할때 부르는 노래 중에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새집은 새끼 두꺼비 자식들을 뜻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은 뭐 억지 같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 5, 6장 후반부는 마이 스토리라고 했는데요. 인기가 있어서 잘 기억되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옷을 방탄복을 입어라.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차라. 이 모든 동사 표현들은 입으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병사들이 갖추어야 할 군사용 장비들이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방탄복을 입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새것으로 갈아입으라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새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중간쯤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후반부 4, 5, 6장의 마이 스토리에서 헌옷 벗고 새옷 입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가져온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700년 전 바울의 선배 이사야가 남긴 말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 18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네. 해 아래 신통방통한 새로운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헌집 줄게 새집다오 어린이 동요에서 따온 제목을 붙였고 영어로 Singing His Story, Building My Story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My Story를 His Story 다음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 5, 6장은 1, 2, 3장 뒤에 나오는데 그 4, 5, 6장이 나의 이야기, Christian Life라는 것이죠. Christian Life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라는 것은 His Story, 예수님의 스토리, 복음 스토리입니다. 혹은 복음 전파에 어려웠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His Story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까? 이것이 내가 이웃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 집안에서 my story를 build up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story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받을 교훈은 내 이야기를 탄탄하게 세우려면 예수님 복음의 story를 일단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읍에서 겪었던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헬라 로마권 신들을 모시고 제사 드리는 핵심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근 2년 동안 사도바울이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도 많이 얻었었습니다. 횟수도 좀 지나서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그 에베소스가, 이 에베소스가 1, 2, 3장에 his story를 말하고 4, 5, 6장에 my story를 세우라고,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스에서 진행 중인 모든 역사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시다. 이제 역사의 꼭대기 정점에 도달했다. 라는 his story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스토리 전달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의 시편 스타일 문장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고를 노래합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가족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다민족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복음을 지금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가족 속으로 입양, 어답션이죠.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들의 실패, 최악의 죄를 덮으셨다는 His Story, 예수님의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이 일어난 용서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 2장에서 다시 해설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용서의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 은혜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의문점들을 하나씩 둘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장대한 드라마구나.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배우면 되겠구나.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17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의 만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래 통합 혹은 통일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 안에 통합된 인류를 만드는 것이죠. 거대한 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또 2장에 다시 해설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바울의 에베소서 본문에 의하면 We Jews, 우리 유대인이 먼저 그 거대한 원 패밀리 속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란 아브라함 가족 속에 많은 민족이 있을 텐데 먼저 유대 혈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We Jews, 우리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You non-Jews, 너 이방인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은가, 않았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는가? 너 이방인 또한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이 One Big Family, 거대한 하나의 가족 속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스토리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일 사도행전 2장을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000명이 결실했습니다. 결신자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2년 동안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One Big Family로 된다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와 같았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One Big Family에 편입되었는지 바울은 스토리로 들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 이방인들은 육적으로 산 것 같았지만 육적으로 죽었었다고 했죠.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찬 목적 없는 삶의 트랩에 갇혀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 악의 세력이 저들을 속이고 있었고 저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접목시켰습니다. 죽었던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인류로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 아니라 새로운 거대한 가족, One Big Family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에베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단절되었었죠. 동시에 아브라함 가족이라는 언약 백성으로부터도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율법이 아브라함 패밀리 바운더리, 테두리를 둘러쳤던 것입니다. 이 테두리는 장벽이에요. 이방인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어가지고 그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민족 그룹이 하나가 되어 One Big Family, 통합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His Story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복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1, 2, 3장 앞부분에 His Story, 복음의 스토리가 송영, 찬양, 시편과 비슷하더라고 제가 언급했죠. 교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소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리 문답입니다. 장로 교인들이 어릴 때 다 배웠던 교리 문답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송 뮤직이나 마라나타 뮤직이라든지 CCM 뮤직 같은 음악들 있죠. 교리든 뮤직이든 둘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달하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다. 어떤 방식이 더 파워풀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뮤직입니다. 저는 지금 도그마, 교리, 닥터린, 법조문을 시와 찬미와 노래와 악기와 그림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는 것은 교리나 도그마나 닥터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시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감성과 눈물과 기쁨을 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뚜꺼봐 뚜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게 아이들 노래 아닙니까? 두꺼비와 독사가 싸워 두꺼비가 비록 졌지만 자손 번식에 성공했다라는 과학이나 도구마 둘 비교해 보십시다. 어떤 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까?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 유대인의 전통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부분 처음부터 그 형식이 송영입니다. 송영이 뭡니까? 영어로 doxology, 독사로지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말하다, 노래하다입니다. 노래할 송자에다가 영광스럽다는 영자입니다.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His 스토리를 시편 스타일, 노래 스타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율법 조문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is 스토리를 찬양하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교리로 읽기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한국에 석가탄신일이 지났죠. 공휴일입니다. 한 기독교 극우 단체가 조계사 앞에 가서 미움과 혐오를 조장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한 10명쯤 데모하기 전에 올린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가정한 우상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가정한 우상 중 하나가 불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 아무 잘못 없는 기독교적인 문장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이 교리라는 것이죠. 더 읽어갈게요. 석가탄신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개적으로 지옥문을 열고 버젓이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불교라는 종교에 갇혀서 지옥의 사자들이 묶어놓은 사슬에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러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모이기를 독려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혐오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시와 찬미와 노래로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리만 달달 외우는 사람들의 사고는 부끄러운 이러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편을 읽고 노래할 줄 아는 풍성한 크리스찬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시편 스타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오프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성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삼위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쿨해요. 복음의 내러티브, 스토리, 노래, 시와 찬미 너무나 중요한 장르입니다. 교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래와 기도와 찬송으로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줄 몰랐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파워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노래를 주시고 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길교회가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